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행함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왜 모였어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죠. 원래 우리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예배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은 설교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국 장로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 헌법의 북커보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배의 중심은 기도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찬송도 포함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예배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어떠한 삶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평소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매일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분이 뭐 우리 임대니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목사와 성도 간에 정말 진실한 이 교제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 정말 저 힘들어요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라고 할 때 네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뭐 선교단체 아니면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는 분인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사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끊을 순 없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때 순간적으로 한 다음에 좀 후회하고 또 동시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죠. 아 이게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도에 대해 기도를 이 목사가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그러한 거 많이 해요. 서로 간에 애매한 거 있으면 부탁할 때 애매하면은 아,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직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처럼 이제 사용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도는 뭡니까? 보통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보통 침묵기도 하고 옛날에 뭐 묵상기도, 관상기도라는 표현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면서 내가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뭐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내 마음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통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기도의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이제 기도하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것은 들어주셔야만 해요. 막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정말 들어주셔야만 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내를 위한 겁니까? 남편을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친구를 위한 겁니까? 그래도 대부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가족과 관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솔직히 아무래도 정말 간절한 것.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진 않겠지만 자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살펴보면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를 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그 막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으면, 막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알바를 모르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막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이 정말 없고 힘들면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인도해 가지만 엘리야가 기도해요. 기도 못해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마음이 한번 이렇게 탁 상해버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엘리야는 보통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상하고 힘들 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도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러한 기본을 이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가 보통 기본에 충실하자. 요새 종교개혁도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막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교회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좀 처음 질문으로.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막 구제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 사도들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일곱 집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뽑아서 그 구제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 교회가 뭐 제가 뭐 어떤 일들을 같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 막 구제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막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그런 것들 막 쫓아다니고 막 뭐 어떤 노예라든지 막 그런 거 하다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뭐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로 한다면 이 목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근데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매일 말씀 전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하는 거는 뭐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매일 말씀 전하는 거. 저도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매일 새벽 예배하잖아요. 금요일 날 하죠, 주일 날 하죠. 그러면은 나도 이 말씀을 내용을 좀 정리를 좀, 새벽 예배는 우리가 그 생명의 삶 본문으로 가니까 딱 정해져 있지만 이 금요일 날 하는 거하고 주일 날 하는 걸 어떻게 잘 이렇게 좀 구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려다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좀 성경 공부, 어떤 우리 확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이 짧지만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말씀과 어떠한 말씀의 홍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더군다나 그래도 말씀은 드러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드러나는데 기도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기도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를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지 기도하고는 틀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할까 생각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짧은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떤 건축가가 유럽에 있는 이제 좀 특별한 그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지방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하긴 그렇지만 건배 비슷하게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딱 건배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받은 한국 분이 외국 분들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건배하자 그러니까 솔직히 눈을 잘 못 마주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건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합니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세요. 그냥 손만 딱 하지 말고 눈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딱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그분이 빨개지면서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화하려면, 교제하려면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눈 보고 잘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목사들이 막 말을 잘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할 때 이렇게 퍼스널하게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말하는 걸 잘 못하는데, 제 아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해요.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근데 그 말이 틀려야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교제를 하는 게, 그런 교제 가운데 이런 인격적인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중심, 기도의 자리,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하면 제사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실 때에 성전과 관련해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뭐 제사의 방법,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막 사고 파는 것들 다 제사와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변질돼가지고 이제 사고 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곳을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거룩한 편의를 위해서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사역도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제사들 받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기도 가운데 제일 제가 막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기도가 뭐냐,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정말 솔직히 막 위로가 돼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터에 나와서 질병 때문에 이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에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포로된 곳에서 풀려가지고 자유의 곳으로, 그 다음에 질병에서 풀려서 정말 자유의 곳으로 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정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그 기도가 시작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으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오지 못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1년에 3번 적어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3번 안 오면 죽어, 그게 아니에요. 3번 와야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위해서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이 계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모일 수 있지만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예전에는 버스 라이드 했는데 버스 라이드도 하지 못하고, 또 요즘 정말 솔직히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좀 북쪽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있는 곳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직접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이미 예언하셨는지도 몰라요. 성전에 오고 싶지만 성전에 오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되고,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 그 다음에 제사의 기능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온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 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니까 희생의 제사는 드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그 있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와라, 반드시 성전 와라, 이곳에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기도해야만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율법적이라는 것은 행함이고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멀리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오지 못하고 올 수 없어서 정말 그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여기에 집중하지만 이 집에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막 집안일 하면서 이 시간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도 탁 집중하고, 한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딱 옷 입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피고 딱 합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대충 하지 않아요.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침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으로 이렇게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오늘 벌써 11월 1일입니다. 오늘 말씀 생명에서 한 본문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라면 최고의 높은 자리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 왕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고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도 불안해해요. 나는 그 당시에 다윗 정도면은 다윗의 그 전권을, 다윗의 그 왕권을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러세요.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입술로는 막 높이고 뭐 떠받드는데 딱 알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히고 실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의 주위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어떠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왕도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힘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권력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재물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데 하물며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짧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 그들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상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상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상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왕 기도하는 거 뭐 기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써서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누구보다 내가 알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에 어떤 교회는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거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한 걸 이야기할 때 나는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목사가 당연한 걸 가지고 저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 칭찬하고 상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성도들도 여러분도 나한테 상 안 줘요. 크레딧 안 줘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하다라는 것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지난주에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광화문과 시청 광화문 그런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냐 했는데 다 참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영락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락교회는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날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도 시청으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막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가서 우리가 여기 나왔다, 우리가 여기 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상적이었고 박한수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광고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거기 안 나갈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교회 와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뭐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고 또 다 어떤 관계가 있는데 당신이 대표로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 목사는 안 그럴까?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는데 왜 저 사람들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휴,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근데 어떤 분은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무슨 국민대회 한다고 그냥 옆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마이크 틀어놓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극우도 안 좋아하고 극좌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극우와 극좌는 통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매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싸울 때 싸우고 순교할 때 순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막 뭐 내가 의롭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저도 뭐 좀 굳이 궁금해서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12시, 1시 거의 1시까지 제가 유튜브를 좀 봤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새벽에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만 몇 명이나 모일까? 그렇잖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모일까? 한국교회가 한 번은 정말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미국이 우리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이렇게 얼렁뚱땅 다 넘어가 버린 게 뭐냐면은 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조용조용 하다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한국 교회가 정말 죄는 죄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간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뭐 한 가지 더 하게 된다면 딱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에 좀 날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뭐죠? 이렇게 좀 받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절대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일부 이천리를 원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한 남편 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건 결혼이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뭐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일처 다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친상간 그런 거 우리가 기존적인 도적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아무리 뭐 자유적인 걸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도덕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도덕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혐오니 차별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못하게 막고 이거를 마치 아이 이거는 법으로만 만드는 것이지 진짜 감옥에 넣겠어요? 그러면 안 넣을 거면 법으로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당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 학부모하고 아직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지난 주일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면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생활할 거 보니까 너무나 두렵대요. 이 미국 사회를 보면 가르치는 거라든지 내용이 너무나 두렵대요. 근데 두렵다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기도로 축복하면서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예요? 딱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 내용,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시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한국말로 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기도해라 그러면요. 그냥 영어로 잘 하는 말로 해. 다 그런데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 한국말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기도를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아 습관이 무섭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짧게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해요. 아무래도 뭐 한국말이 좀 그때는 짧았으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의 핵심 우리 아이들이 한 기도 중에 생각나는 건 엄마 아빠 오래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시키면 우리 엄마 아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시키면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엘리멘터리 스쿨 때 기도한 내용이 고등학교까지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그거에 다 그것이 핵심 중에 처음 시작이 뭐냐 엄마 아빠 오래 사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많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딱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냥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아버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보통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빠한테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나 멀리 있는 무서운 그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아빠, 아빠,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인자정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